예, 아, 이 새벽에 참 열심히 일어나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벽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지금 읽지 않고 하다가 필요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수술 환자가 바뀌어서 차트가 바뀌었겠죠. 차트에는 이 사람 얼굴 사진이 없으니까 차트가 잠깐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수술 받는 부위가 바뀌어가지고 그 수술 안 받아도 될 부위를 생사람을 찢어서 거기를 수술하고 반대 사람은 또 다른 쪽을 수술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엉뚱한, 만약에 두 환자는 생고생을 하잖아요. 한번 수술하고 또 다시 또 수술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먼 길을 또 돌아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좀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2003년이었죠. 2003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참 크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역을 아주 강타를 해서 남해안에 많은 그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제가 그 남해안에 있던 그 거제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간 김에 거기에 유명한 섬인 그 외도라는 섬을 가게 됐어요. 외도라는 섬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남해안에 큰그이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도 남해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심하게 좀 망가졌었고, 그래서 회복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그 폭풍이 불어서 망가졌던 외도의 모습들을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폭풍이 막 바람이 세게 부니까 뭐 나무들이 뭐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꺾이기도 하고 밑둥만 남아있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나무는 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러겠지만 이게 땅이 비옥하고 좀 땅이 굳이 내가 뿌리를 깊게 안 내려도 되는 땅, 즉늘 축축하고 습기가 많고 또 언제든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질 않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한 50cm에서 많으면 1m 이 정도만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땅은 비옥하니까 어떻게 돼요? 쫙 커집니다. 거의 뭐한 4m, 5m 막더큰건한 7m, 8m까지. 밑은 겨우 1m 남짓인데 위로는 거의 6, 7m까지 커나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많다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질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나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폭풍이 이런 나무들에게 불면은 이런 나무들은 밑둥째 이렇게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위로는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잘 자랐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세게 확 부른다든지 뭐 폭풍이 한 번만 온다든지 하면은 버티질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위는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크게 자랐는데 밑둥이 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세게 불면은 그 모든 것들이 뿌리째 다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들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나무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무죠. 그걸 가지고 땅에게 책임이 있다. 뭐 폭풍에게 책임이 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곧 쓰러져 버리면은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큰 나무들은 다시 뽑아져 버리고 다시 거기에는 새로운 어린 나무들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란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연 속에서 폭풍이 한국만 비켜나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청년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만만하게 다메섹이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란 곳은 그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볼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여기서 그의 삶에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폭풍이라는 것이 사울에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뽑아버리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뿌리 내리고 있던, 자기가 이제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칠 거야, 이것만을 위해서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 속에서 사울은 뿌리째 밑둥처럼 뽑혀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멀었고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에게 이 사건은 그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거를 할수 없는 완전히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울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살펴볼 건요. 지금 저희 성경에는 그것이 안돼 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 아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5절하고 6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but이라는 단어. 그래서 5절에서 6절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좀더 설명을 하면,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뿌리째 뽑힌 밑둥이 팍 넘어져가지고 뿌리째 뽑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난데, 그러나 너가 만약에 저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배한 자를 만나면 너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부는 이 진리의 폭풍과 같은 이런 것이 그의 삶에 있기 전에는 그는 그가 뿌리고 내리고 있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는 그것이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리의 폭풍으로 그를 넘어뜨리고 나서 다시 그가 진리라는 것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된 길로서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사건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그의 삶 속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 하면 할수록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자기 눈은 멀었죠. 그리고 더 이상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음식을 거부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일어난 그 사건으로 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더니 다메섹이라는 행선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과정도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진리의 폭풍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밑동조차 뽑힌 나무처럼 그의 인생이 확 넘어지고 나서 눈도 멀고 1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서 여전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목적과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놓고 그들을 옥에 가두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은 그럼 과연 무엇이 진리냐? 이번엔 진리가 무언지를 찾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볼 9장에서 3절에 말하고 있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강권하여서 그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를 두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태풍도 불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볼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도 사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큰 빛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사울만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단지 목소리만 사울만 들었을 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고 있는데 유독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그 주위에 있던 그 함께 따르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일행 중에 그이 최고의 그 괴수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한 사람이 더 악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유독 사울만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도 여전히 그 친구들은 사울을 이해 못했어요. 사울, 너가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다메섹에 온 목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넣기 위한 것인데 왜 너는 지금 우리랑 같은 목적으로 하지 않냐? 네가 선동했고, 네가 주동을 했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너는 네가 여기까지 오기로 했던 그거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행동을 하냐? 그래서 아마 사울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진리의 폭풍이 사울을 혼돈 속으로 아니면은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를 찾는 그 마음으로 사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그런 사람이었지 오히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을 더욱 못 믿게 만드는 야, 저런 애가 믿는 그리스도 저런 애가 믿는 예수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사울보다 결코 낫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란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무가 폭풍에서 넘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나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폭풍 같은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나무의 책임 분명히 자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시냐면 자기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히 그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이었죠. 잘못된 것에 그의 뿌리를 내리고 그의 뿌리를 거기 깊게 박았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므로 그의 삶 속에 다메섹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오히려 그에게 좋은 것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폭풍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아, 난 여기서 아니야라고 버텨냈다면 그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도바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3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거기서 눈멀게 하시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다면 그만 이게 그 계획이라면 다메섹에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나니아를 바로 만나야죠. 그런데 왜 3일 동안 식음도 전폐하게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그에게 작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골리앗은 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골리앗을 보는 순간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현실은요 뭐였어요? 골리앗은 기골이장대한 막 최홍만만큼 그렇게 큰 그런 적이었어요. 여전히 다윗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 딱서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맞췄다고 그랬어요? 물맷돌로? 예, 보통 여기를 맞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굴이 요만한 상태에서 앞에 딱 서가지고 관역이 딱 보이면 관역이 얼마네요? 요만해요. 그런데 최영만 얼굴도 되게 크더라고요. 얼굴 큰 사람이 이렇게 딱 있으면 관역이 얼마나 해졌어요? 커졌어요. 그럼 관역 작은 걸 맞추기 쉬워요? 큰걸 맞추기 쉬워요? 큰걸 맞추기 쉬워요. 다윗은 동일하게 큰 사람을 만났고,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느끼는 동일한 존재를 만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우와, 저건 관역이 되게 큰 거예요. 활 쏘는 양궁 선수가 저 멀리 있는 관역 요만한 걸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관역이 두 배만한 관역을 갖다 놓고 이것도 요만한 거에서 이따만한 걸 맞추놓고 활을 쏘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궁 선수가 얼마나 쉽겠어요? 웬만하면 다 10점 맞추잖아요. 여태까지 다윗이 잡았던 건 뭐예요? 늑대 잡았습니다. 사자도 잡았고요. 또이곰 같은 걸 잡았어요. 조그마한 관역에다 던지는 걸 잡다가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그냥 골리앗같이 이딴만한 거에다가 그의 물매를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관역이 커진 거예요. 야, 자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서도 동일한 폭풍과 같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힘든 거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그때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3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또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또 10년 후에 이렇게 하고, 충분히 그렇게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야, 절망이다. 이건 안 된다. 나는 인생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관역이 커진 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그럼 나는 내삶 속에서 이거에서 내큰 관역은 다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물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괜히 하나님을 안게 아니고 다윗이 그냥 어정쩡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예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하나를 자꾸 경험해 간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2006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의 큰 전환점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물론 꼭 이런 것이 막 어떤 그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결정할 기회가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한 것처럼 언젠가는 내 이성과 내 어떤 논리적인 것과 내 합리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려버릴 만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뭐라 그러고 다 그럴 때 들어보면 다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보 같지만 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므로 바보 같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인생이 확 변화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사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울보다 더 나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갖추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수련회로 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쯤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이 찬양 아세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시 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님.